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양. 온 국민이 그 이름은 모르는 채 성만으로 알고 있는 이름 없는 유명 인사. 얼굴 없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처녀는 누구인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이제는 고인이 된 조영래 변호사가 낭독한 이른바 권양 사건의 변론 요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당시 권양이라 불렸던 그 이름은 권인숙. 그는 1986년 부천서 선고문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수 없는 망설임 끝에 다신 되새기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을 꺼내놓았으나 권위주의 정권은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했고 보도 지침을 통해서 언론을 옥죄었습니다. 어떻게 다큰 처녀가 자기가 당했다는 사실을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느냐? 지극히 보수적이었던 사회 분위기 역시 한 몫을 거들었죠. 권양. 공권력의 불의를 고발했던 22살의 권인숙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성씨와 성별로만 세상에 알려졌던 것입니다. 견고해 보였던 세상의 벽. 그때 그의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들이 나서서 고발인이 돼야 한다. 변호사 조영래를 비롯한 199명의 변호인단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가해자인 경찰을 구속시켰으며, 마침내 1990년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기에 이릅니다. 서지현 검사가 추행을 당했던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한 검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가해자는 부정하고 목격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의 성폭력 사건이라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을까? 혹은 외면했을까? 아니면 보고도 그냥 두었을까? 32년 전에 권양, 아니 권인숙은 이미 10년 전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나는 구시대의 인물이다. 이제는 세상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당위와 소망을 품고 있었을 그 말. 그러나 지금 그가 만나고 있는 세상은 그가 만날 또 다른 권인숙, 서지현은 그때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일까? 32년 전 조영래 변호사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써냈던 당시의 그 변론문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회가, 우리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바로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제 옆에 오늘 모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가 지난주에 급히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앞서서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선임을 했죠.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이자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면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 또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권 위원장이 성추행 검찰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면 사퇴한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지금 그게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그런 사실이 즉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없다라는 것이 제가 방금 들은 내용인데 바로 첫 질문으로 권인숙 위원장께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인터뷰에서 뵙기는 처음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무슨 어깨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너무 무겁네요.
예.
예.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네.
예. 그래도 내가 이걸 하겠다고 응낙을 하셨을 때에는 각오를 하신 바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허투루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아마 여러모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예.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대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나섰으니까 이 책임도 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내가 이 일을 허투루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 텐데
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네.
굉장히 믿음이 더 갑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위원회 활동 내용 안에 검찰 쪽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임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박상기 장관에게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법무부에서 만든 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만든 대책위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검찰 쪽까지 이 그야말로 이제 다 조사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렇죠.
검찰은 지금 또 조사단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조사단이 있으니까 수사와 조사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거길 저 법무부 대책위원회에서 통제할 수 없다면
네.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때는 난 사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에 이제 검찰을 이렇게 관리하고 지시하고 이제 보고를 받는 그런
그렇죠.
입장이고요.
예, 예.
그 위원회는 이제 장관님을 통해서 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 사항이나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그 필요하다면 뭐 단장을 직접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한계가 지어질지 모르지만
예.
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로서의 역할 속에서 그거를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아, 예.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제가 그날 나가서 그때 제가 맡겠다라는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나서는
예.
어떤 기자하고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검찰 쪽이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네.
권인숙 위원장께서 그 부분까지도 좀 강하게 좀 참견을 해주셨으면 하는
네.
희망이 섞인.
저도 그런 의지를 지금 많이 이제 그런 국민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뭐 이 위원회 활동을 거기에 맞춰서 정말
예.
그 잘하고 요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거 안 되면 난 사임한다 이런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네,
얘기를
네,
하는
네,
그 팩트 자체는 없는데
그렇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각오는 갖고 임하시겠다.
그렇죠. 예, 그런 게 각오는 하고 이제 임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검찰 조사단이 있고 권인숙 위원장께서 맡으신 법무부의 대책위원단이 있는데 그렇다면 서로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 서로 뭐 논의해서 좀 정리하신 바가 있습니까?
아, 논의해서 정리한 건 일단 이제 애초부터 그러니까 조사단이 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 진행되는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
뭐 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궁금하거나 의견을 제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
그거를 일단 장관님을 통해서 일단 제출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뭐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생리를 제가 조금 더 알면 뭐 좀 더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수도 있겠죠.
예.
네.
박상기 법무장관의 역할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크겠죠.
없는 그런
크겠죠.
상황이 되었군요.
네.
그 셀프 조사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겠다라는 것이 검찰의 지금까지의
네, 네.
입장인데
그렇죠.
그 방법론으로
네.
자신들의 조사단 상위기구로 민간
네.
위주의
네.
어떤 그 위원회를 두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로 그냥 셀프 조사는 완전히 되는 것저 해소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신 법무부의 대책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네.
그 부분을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위원회는 아직 내부에서 논란이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아, 예.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일단은 뭐 법무부 장관이나 저도 그리고 뭐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이 부분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 지상 과제인 만큼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예.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이제 아직 뭐 구성된 것도 아니고 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그 상황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네.
법무부든 또
네.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내부 논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내부의 어떤 그 기득권들에 의해서
네.
이런 조사가 과연 이제 제대로 잘 흘러갈 수 없게 한다라든가
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래서 아직 위원장께
네.
이제 뭐 출범도 정식으로 안 했으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속사정 같은 것들이 잘 보고가 안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받은 것은, 정식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는데요.
예.
이런 일을 하는데, 뭐, 사실 제가 그 내부 갈등이나 뭐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에 대처하면서 할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기간에 일해본 적도 없고,
예.
그래서 그것이 핵심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에 맞추어서 요구하고, 위원들과 같이 활동하고,
예.
조사하고, 뭐, 실태 조사하고 이러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예.
오히려 그런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가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해석해서 받아들이자면, 내부적 갈등이 있건 말건,
네,
그건 내 소관 아니다.
그렇죠. 그건
나는
제가 어떻게
조사만 한다.
감당하겠습니까?
예. 정답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나이 일을 허투루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 더 믿음이
아,
가는
근데 이렇게
상황입니다.
말했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죠? 아, 너무 무섭네요.
아닙니다. 그 저희들의
아,
많은 분들의 기대이기도
네,
하니까요. 또
의지는
그렇게
있는데, 이게
당연히
뭐,
해내실 거라고
예,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나 뭐 필요 이상의 어떤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의 기대를 또한 몸에 받고 계셔서 법무부 산하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교정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네.
뭐 이미 교정 쪽에서 그런 일이 많다는 얘기까지 또 일부
네.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물론 교정 쪽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신 분들 입장에선 이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네.
뭐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사실이 있었다거나
네.
성폭력 관련
네.
또 그것이 혹시 은폐됐던 사실이 있었다거나
네.
하면 위원회에서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인권조사과에 조사과가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거기서 조사를 해보고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검찰에 의뢰를 해서 수사가 들어가야죠.
예.
그래서 수사가 들어가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예.
뭔가 그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응
예.
방안을 찾는 방안이 찾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재발 방지나 이런 것을 위한 뭐 제도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또더큰 의미의 대안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종착점은 검찰로 가게 돼 있죠. 거기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소하든
그렇죠.
말든.
그런
근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서로 얘기 나눴던 검찰의 내부 조사
네.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검찰도 조사단을 꾸려서
네.
뭐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달려들겠지만
네.
아마 그래서 법무부의 대책위의 어떤 그 통제,
네.
참견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군요. 32년 전에
네.
뭐 제가 아까 앵커 브리핑에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서지원 검사 사건을 처음에 접하신 물론 서지원 검사의 고백 이전에 언론이 놓치기도 하고 또 나름 또
그럼요.
공부 즉 보도도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실 묻혀졌던
그렇죠.
측면에 대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계시고 특히 피해자 중에 자신의 사건이 잘 알려지지 않고 알리려 했음에도
네.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지만
네.
일단 이런 이 사건을 처음에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직 검사가
예.
이렇게 시청률이 높은 방송에 직접 나와서
예.
자기가 당했던 성추행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뭐이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사실이
예.
일단 뭐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예. 똑같이 아마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반응이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아마 제가 더 이제 옛날에 제가 약간 연상됐던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예.
일단 좀 놀랍고 충격이었고 굉장히 용기 있다라는 생각, 무엇이 저 용기를 만들었을까라는 예. 생각, 뭐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정도의 생각을 그 순간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나오셨던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법조계에 워낙 그 남성 중심으로 가다가
네.
어느 땐가부터 이제 여성 법조인들이 많이 그렇죠. 늘어났는데 그것을 검찰이든 어디든 그러한 상황 변화에 적응을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요지로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사실 거기뿐만이 아니고 뭐 민간 학교든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든 다 이런 부분들이 다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단지 조사뿐만이 아니라
네.
어떤 시스템의 변화
네.
그것을 통한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건 어떤 방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예.
사실은 이 어느 조직이나 어느 나라나 사실은 성폭력 사건이 전혀 안 이루어지진 않고
그렇죠.
직장 내 성희롱도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난다는 사실이 물론 이제 너무 빈도가 높은 것도 굉장히 문제겠지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자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도 성희롱 사건이 많이 납니다만 그러니까 특정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거는 그 학교의 자체 문화가 문제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어떤 학교는 그거에 대한 대책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그런 사건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그만큼 그 조직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그리고 문화가 만들어진 것의 상징인 면도 있어서
예.
사실은 사건이 발생해서 그 조직을 욕하는 것은 일단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오히려 저는 여성 검사가 30% 정도 되는 조직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발생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발생한 것이 드러났어야 된다.
드러났어야 된다는
예, 예.
거죠. 드러나지 않았던 거 제대로 드러나지 이제까지 그렇게 여성 검사 숫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군대만도 못하게 이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 과정이 저는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과정 그러니까 얘기 신고할 수 있고 그것이 그 조직원이 그 자기의 어떤 조직의 문제, 조직의 윗사람이 자기를 성추행한 사실을 얘기해도
예.
그냥 정상적으로 승진하고 뭐 살아나가고 그다음에 조직원으로서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예.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책위가 마무리될 때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때쯤에는 이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동시에
그렇죠.
제시해 주시면서 그것이 비단 뭐 법무부 검찰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네.
네, 어제 공개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유니폼입니다. 단일팀 국호 논란에 이어서 이 유니폼에 대한 또 다른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공기를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팩트체크팀은 단일팀 유니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국제연맹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뒤로 보이는 게 지금 문제의 사진들인 거죠?
맞습니다. 왼쪽부터 보시죠. 인공기 유니폼이라는 표현으로 온라인상에
네.
떠돌고 있습니다. 단일팀 유니폼이 청색, 적색, 백색이 혼합이 돼 있는데 이게 인공기와 똑같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유니폼의 다리 부분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인공기 문양과 색상으로 도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의식해서 이런 경기복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모두 거짓 정보입니다.
네, 그러면 유니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겁니까?
우선 이 유니폼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관여한 것도 아닙니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연맹은 기존의 남북 대표팀과 구분하기 위해서 한반도기와 코리아를 새겨넣은 4개의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남북에 제안을 했고 지난 1월 20일에 양쪽 모두 동의한 게 바로 이 유니폼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입던 그 경기복과 거의 같다는 걸 국제연맹의 이 도안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국제연맹을 통해서 입수했다는 유니폼 도안인 거잖아요. 이거 네. 하나만 봐도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 팔다리 부분 있잖아요. 저 네. 팔다리 부분도 우리 대표팀이 써오던 겁니다.
네.
2016년 한국 대표팀 유니폼의 도안입니다. 이번 단일팀 유니폼과 똑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이 유니폼을 입고 2016년 말부터 국제대회에 참가해왔습니다. 오늘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광범위하게 퍼진 이 거짓 정보들로 문의 전화가 폭주해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짓 정보들이 남북 단일팀뿐만이 아니라 한국 대표팀에게도 이제 퍼지고 있다는 건데 쇼트트랙 네. 대표팀의 헬멧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요?
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헬멧에 청색, 그리고 적색, 백색 바탕이 돼 있고 호랑이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두고 인공기의 백두산 혈통의 상징인 호랑이를 넣은 것이라는 거짓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헬멧 규정은 단조롭다는 이유로 2016년에 바뀌었습니다. 단색 민무늬 대신에 자유로운 형식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지난해부터 이 헬멧을 썼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는 무관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북한 선수단이 인공기를 숙소에 걸어둔 걸 두고도 말들이 많다면서요.
네,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인공기는 올림픽 기간에 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선수촌, 경기장, 시상식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문화체육 행사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국보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전례도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개최했던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네, 2003년에 부산 아시안게임 있었고요. 2004년에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인데요. 북한 대표팀 숙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인공기가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최우수 최교일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요?
예.
요즘 뭐 안 그래도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데 최우수는 예. 왜 붙었습니까?
수식어가 부적절하게 붙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예.
지난 토요일 최교일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영주에서는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와 지역 주민, 정확히 말하면 당원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진을 한 장 보면 최교일 의원에게 저렇게 무슨 상을 건넵니다.
예.
저 상은 1월에 자유한국당 우수 의원상. 딱 한 명에게 주니까 최우수 의원상입니다.
예.
지난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건데요.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최교일 의원은 서지영 검사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과연 1월 의정활동을 최우수로 해서 상을 줄만하냐. 약간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수 의원상은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이전엔 없었습니다.
아, 이전엔 전혀 없었어요?
예, 1호 의원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예.
자유한국당 당에서 자체적으로 주는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원내에서 주는 상입니다.
예.
그래서 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에 격려 차원에서 매달 한 명씩 우수 의원을 표창하기로 했고 어떻게 선정하냐 물어보니까 원내대표가 심사숙고에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영주 주민과의 대화에서 최교일 의원을 향해서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모시게 될 분이며 당 차원에서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최 의원이 성추행 은폐 의혹을 받는 게 문재인 정부의 음모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보호하고 격려하는 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하지만 최교일 의원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는 호통친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와 관련해서 제가 뭐 호통을 치다거나 그런 저 기억이 없고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우수 위원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성희롱 법적 조치입니다.
예. 성희롱 법적 조치.
예. 류여의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예.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를 했는데요. 흔히 이렇게 소송을 접수할 때 서류 봉투 안에 소장을 집어넣는데 물론 서류 봉투 안에 소장도 집어넣지만 저 바깥에다가 크게 글씨로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 다섯 가지 혐의를 다 넣고 청구 금액 1억 원이라고 적혔습니다.
예.
기자들이 잘 보라고 저렇게 혐의까지도 밝혔습니다. 다섯 청구 금액이 1억 원이어서 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왜 1억 원이냐 물어보니까 2천만 원씩 다섯 개 해서 1억 원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홍준표 대표는 지금 그 다른 방송 한 군데를 가짜뉴스 생산지다 이렇게 찍어놓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출입도 못하게 했고 뭐 그랬다고 들었는데 일단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 대표에게 먼저 소송을 건 상황이 됐네요.
예. 홍 대표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MBN의 뉴스는 인터넷 보도로 나왔었는데요.
예.
당시 제목은 이렇습니다. MBN에서 나중에 정정 보도까지 내긴 했는데 수년간 홍 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라는 류여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제목으로 한 건데 당시에 틀린 부분은 수년간입니다.
예.
홍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을 안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수년간이냐.
아.
이게 오보고 가짜뉴스라는 건데 이 부분은 류여의 전 최고위원도 인정하고 MBN에서도 정정 보도문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홍준표 대표가 계속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마치 성희롱했다는 그 주장 자체도 가짜뉴스처럼 프레임이 걸려 있어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법적 조치에 생각보다 좀 빨리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류 전 최고위원은 또 홍 대표가 성희롱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번 법적 조치로 그런 부분도 좀 알았으면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하여간 두 사람은 계속 뉴스를 만들어내긴 합니다.
예, 예. 홍 대표는 대응을 하기를 전혀 꺼리고 있는데 어쨌든 류 전 최고위원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10시간 만에 복귀입니다.
누가 어디 나갔었습니까?
개가 죽은지를 이탈했다가 예. 10시간 만에 찾았습니다. 군에서
군견.
찾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오전 8시 30분에 평창에서 군견 한 마리가 주둔지를 이탈했는데 오후 6시 20분에 육군에서 인근에서 찾아서 부대에 복귀시켰습니다. 해당 군견과 똑같은 사진은 아니고요. 같은 종의 같은 색깔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입니다.
예, 예.
저렇게 생겼는데 리트리버 종은 성격이 좀 온순해서 처음 군견이 주둔지를 이탈했을 때부터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군 측의 반응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민가 피해는 없습니다.
뭐 지나치게 유순한 견종이라고 보면 되죠.
예.
아무나 잘 따릅니다.
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밤에 도둑이 집에 들면 손전등을 갖다 준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 예.
그냥 설입니다.
평창에는 예. 현재 20여 마리의 군견이 활동 중인데 리트리버 종은 폭발물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탐지견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견 타령은 사실 군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어서 군견의 타령이 오늘 오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예.
일부 사람들은 고참 군견으로부터 혹 가혹행위가 있었냐 아니면 얼마나 군생활이 힘들면 군견도 타령했냐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특히 군견도 평창을 견디지 못했다 하면서 군견 타령을 마치 정치 이슈화하는 반응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왜 그러면 탈영을 했다고 합니까?
군견이 탈영 이유를 스스로 명확히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론만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침 업무 전에 군견에게 물을 주는 과정에서 군견이 탈영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탈영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배경들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군견 업무 규정에 따르면 군견 막사 근처에는 다른 견, 규정에는 잡견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견을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얼씬하게 될 경우 군견이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런 건데
예.
이 때문에 군 관계자는 군견이 엄격한 훈련소에서만 생활하다가 이번 평창올림픽 때문에 아무래도 민과 비슷한 곳에 나와 있다 보니
예.
호기심이 생겨서 탈영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열심히 취재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군견은 왜 다른 개를 잡균이라고 표현한 건 물론 박 기자가 한 건 아니죠. 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규정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예. 이전 보도됐다면 규정에서 잡견으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뭐 이렇게 우위를 우열을 나타내기보다는 군견이 아닌 견으로 해석하는 예.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은 좀 다른 견주들이 듣기에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많이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 부산 영하 9도로 떨어집니다. 전남과 제주에는 내일까지 최고 7cm의 눈이 온다는 예보입니다.
예. 자, 끝나면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산, 대구 등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자들이 와서 특히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큰 화재 사건 뒷얘기들을 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haven't ever really found a place that I call home. I never stick around quite long enough to make it. I apologize once again, I'm not in love. But it's not as if I mind that your heart ain't exactly breaking. It's just a thought, only a thought. But if my life